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예배가 일찍 끝내도 되냐고. 아, 그랬습니까? 네, 뭐,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열방교회가 시흥 전에 있는 열방교회가 뭐 예배가 짧으면은 4시간이에요. 근데 요새는 4시간을 넘어서 5시간, 뭐 5시간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광주 성전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뭐 비교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열방교회인데 그래도 최소한 4시간은 해야 되지 않아? 네.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이렇게 뭐 적응하는 동안은 설교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끄시면 또 이렇게 길게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예배가 뭐한 시간이 됐던 뭐세 시간이 됐던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분량대로 이렇게 채우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시간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용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21절부터 이렇게 봐야 돼요.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일곱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끝없이 네, 용서하라 이러고 그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죠. 여러분 덴마크 아십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죠, 유럽에. 그 나라에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나 여자가 25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 나라에서는 계피가루를 뿌린다고 그럽니다. 네, 진짜예요. 네, 왜 계피가루를 뿌리냐면은 이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해지는 풍습에 따라오는 건데 옛날에 그 세일즈맨들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물건을 판매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피가루를 뿌린다. 아마 세일즈맨이 판그 종목 중에 하나가 계피가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그러기에 25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내가 미혼이다. 그러면 이제 계피가루를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뭐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나라의 풍습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의 법을 따른다. 그런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네, 북쪽에 있는 나라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 더 이상하겠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의 시민이고 또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세운 법을 따라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옳은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덴마크에서 25번째 생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살이 되면은 그래도 아직도 미혼이라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뿌린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전해지는 그 법들, 그 풍습들 이런 것들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더 우월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러면은 그쪽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왼쪽을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을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오른쪽을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 먼저 하늘의 나라의 시민이지 대한민국의 먼저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23절을 보면은 비유가 시작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나가는 거죠.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게 갚게 하라 하니. 자,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임금님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산할 때가 와요. 우리가 죽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던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네, 무슨 질문을 해요? 네, 믿음이 있었냐? 네, 믿음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산을 할 때 믿음을 바라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드리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믿음은 이게 그냥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이 정결케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더러워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믿음이 커 있나, 또 내 믿음이 순수한가 신실한가, 네, 그거를 점검해야겠죠. 네, 23절에 보면은 이 시대 때는 왕이 있으면은 왕이 고관을 세우죠. 지역마다 고관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 비유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고관이죠. 고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나라에게 임금님에게 드려야 될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면은 무능력해 갖고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산을 하려 이렇게 나왔는데 돈을 네, 못 낸 거죠. 네,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주 성전을 오게 되면서 전에 계셨던 조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달 되면은 이렇게 뭐 교회 재정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과 또 지출된 금액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열방교회에서 시흥 네, 열방교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네, 이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많이 온다. 네, 그래서 잘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일도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네, 결산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액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맞지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얼마가 맞지 않았냐, 만 달란트.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달란트에 대한 가치. 네, 이 여기서 달란트라는 건, 만 달란트라는 거는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숫자 뭐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 맥락으로 보면은 그냥 무수한 숫자, 그러니까 제한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숫자. 그만큼 이 종이 빛을 지었다는 거죠. 네. 만 달란트.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은 제일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돈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숫자를 빚졌어요. 그런데 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아니, 종이 아니라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이따가 그 금액을 알아보면은 이거를 팔아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당이 티도 안 나요. 네, 티도 안 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네, 26절에 보면은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 절하며 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은 부정한 행동으로 이렇게 돈을 횡령한 건지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할 때가 왔는데 금액을 그러니까 안 맞은 거죠, 결산할 금액과. 그런데 그 차이가 만 달란트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 빚을 지면은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종으로 몸을 팔아서 돈을 갚고, 그것도 모자르면은 가족까지 종으로 팔게 돼요.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을 팔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구하는 것이 그 풍습에 따라 맞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나는, 예,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100만 원을 그냥 다 썼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혼내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왜 혼내시냐? 하나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혼내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2년 안에 망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가족이 이제 멤버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죠. 형, 뭐 오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보셨던 드라마를 생각하시면은 그런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실행하고 믿음으로 실행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있죠. 이 빌딩이 갑자기 그 긴급 그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예배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중요해. 그렇지만은 막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고 막 그런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단 교회라면은 뭐 이상한 교주를 만났다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으세요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배일지라도 이렇게 연기가 막 나고 뭐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대피를 하겠죠. 왜?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혹은 또 어느 사람이 와서 불이야, 불났습니다, 피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지나가죠. 길가에 지나갈 때 어느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이 여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네, 대부분 무시할 거예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 이렇게 살펴보겠죠. 뭐가 있는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신뢰를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때 그것을 아, 저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을 받겠죠. 또그 말씀을 또 실행하겠죠. 살면서 적응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선포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은 네, 그 말씀대로 실행을 안 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빚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옥에 처하라.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다 처분하고 재산도 다 처분하고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이 26절에 보니까 절을 해요.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절을 하다 그러면 이제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경외하는 모습,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무릎을 꿇고 이제 간구하죠. 제발 기회를 더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러면서 왕의 긍휼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소서. 제가 다 갚으리다. 우리가 이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약속은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그냥 어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그 왕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이 이제 긍휼이 이 종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대출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뭐 종으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이렇게 몸을 팔아야 되지 않아도 되고 또 가족까지 마찬가지고 또 재산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이 있는 거죠. 이게 왕의 긍휼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회개로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친절함이 회개로 이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비유가 끝났으면은 이제 참 좋았을 텐데 더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27절에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는 얼마고 데나리온은 또 얼마인가 그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이 만났다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레카 단어랑 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찾았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스토리가 약간 이렇게 흥미가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찾았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수색한 후에 찾다. 그러니까 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을 해야 뭘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연히 찾다.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료, 빚진 동료를 찾았다 했을 때 이 맥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색해서 찾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이 얼마나 악한 종인지 또 이 왕의 그 궁휼함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동료를 봤을 때 빚진 동료를 봤을 때 너 내 돈 내놔 이렇게 한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색한 후에 찾고 그뿐만 아니라 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체포, 제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랑 내용이 비슷해요? 본인이 말한 거랑 본인이 왕에게 말한 거랑 너무나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알람이 울렸어야 돼요. 띵띵띵띵띵 하면서 아 왕이 내가 왕에게 빚을 졌었는데 왕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 빚을 용서해 주셨지. 탕감해 주셨지. 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용서해 주자. 이렇게 알람이 딱 띵띵띵띵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는 않고 오히려 뭐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30절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허락하지 않았다. 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참아달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도 긍휼히 여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안 참겠다. 그냥 지금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요.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감옥이 여러분 감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네, 현재 감옥 시스템에는 조금 벌 수 있어요.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삭감이 된대요. 형의 삭감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어느 교도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노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옷 같은 건 모자를 만들면서 옷이 얼마는 안 돼. 진짜 조금 탕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감옥에 가면은 일을 못 하고 네, 빚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네. 가족도 종으로 팔아야 되고 재산도 이제 처분해야 되고 그러면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백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네, 보면 참 재미있어요. 데나리온. 네. 백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데나리라는 그 가치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래서 100덴다리온이라고 그러면은 한 이제 4개월의 월급 약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만큼 조그만 금액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 이제 궁휼이 모녀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좀 이거를 계산을 해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작년 2023년도 한국 평균 월급이 얼마였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어느 한 조사는 평균 월급이 380만 원이다. 그리고 어느 한 또 다른 사이트는 327만 원이다. 이렇게 평균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달란트가 한 적게 보면은 7억 8천 약 7억 8,500 이 정도 나오고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높게 보면은 한 9억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만 달란트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하면은요. 제가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지럽죠.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네. 그래서 만 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하는 이 평균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7.85조가 나와요. 네, 조입니다. 조.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조. 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높게 계산하면은 9조까지 나와요. 9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만큼 9조만큼 뭐 적게 보면은 뭐 8조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네. 100데나리온. 네. 그러니까 4개월치 월급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약 1,500 정도 돼요.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과 9조. 네, 여러분 이제 좀 이게 확 이제 실감이 오시나요? 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네. 여러분 이 종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9조를 횡령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도대체 뭘 사했길래? 어떻게 사용을 했길래? 뭐 현대 세상이라면은 뭐 비싼 스포츠카에서부터 뭐 배에서부터 심지어 섬까지 살 수가 있는데 이 시대 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봤자 뭐 낙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낙타를 몇 마리 샀을까? 아니면은 도대체 종을 또 몇 명이나 사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로 조그만 금액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에서 보면은 또 죄의 가치는 대가는 가치가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얻은 거예요. 그것을 용서로 받은 게 값 그러니까 돈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그거를 네,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갑니까? 아 나는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 그래봤자 한 1억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도 이게 궁금해 갖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 옛날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런 원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을 태우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는 뭐 금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좀 귀중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따지고 보면은 한 그냥 평균단 사람의 가치가 몸으로 따졌을 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아 뭐 정확히 얼마라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적게 기억이 나요. 한 200만 원? 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연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내가 뭐 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기존 뭐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적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가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새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피가 있고 저 내주하는 피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울을 바라보실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하고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누구처럼 이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냥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생각보다 믿음으로 채워야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거를 믿으시면은 또 다른 형제를 자매를 보았을 때 그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자,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종이 용서 안 해준 거? 그것도 문제였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 어디를 나갔어요? 어디에서 나갔어요? 왕의 자리에서부터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안 계시니까 삶에 왕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 동료를 빚진 동료를 봤을 때 너 내 돈 내놔. 왕이 본인에게 그 탕감해준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너 나에게 4개월치 월급 낼 거 빌려준 돈 있잖아 그거 내놔 이러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방식대로 살 때 우리의 육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육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로 살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다른 동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했어.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은 용서를 다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나 자매가 제 3인의 용서를 못 했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용서 받았어. 난 또 용서를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 관계에서 용서를 못 하는 관계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용서를 받은 존재인들인데 왜 용서를 못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며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열방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아는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집에 사는 옆동에 옆동이 아니라 옆호에 사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너무나 싫어했대요. 보면은 욕을 하고 막 꼬치꼬치 뭐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과 부닥치기가 좀 두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 확 오더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 믿음이 확 오면서 그날부터 그 이제 옆호를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그 집사님의 댁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를 했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하고 크게도 안 했대요. 그냥 속으로 예수의 피 하면서 그것을 몇 달 동안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처음에는 참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을 피하더래요. 왜? 근데 집사님은 뭐 그 중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을 했더니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집사님을 피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을 하면서 네, 용서를 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 개인 삶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직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그 온전하게 용서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도덕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걸 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이 악한 행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봤을 때 믿음으로 그래 그럼 나도 용서를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또 용서를 하는 거죠.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들이 이 일을 그러니까 왕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이 다시 불려가요, 왕에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 용서해줬잖아. 어마어마한 금액을 용서해줬잖아. 탕감해줬잖아. 그런데 너는 고작 진짜 조그만 것도 못하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악한 종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빚진 동료를 봤을 때 저 사람 내 1,500만 원 내 1,500만 원 하면서 1,500만 원이 어딘데? 차인데야 차인데 하면서 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동료가 동료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의 가치를 모르고 그거를 못 보고 그냥 그 본인에게 빚진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본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거를 몰랐기에 그 은혜를 몰랐기에 또 그 사랑을 몰랐기에 그 용서를 몰랐기에 용서를 못 해줬다는 거죠. 저희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용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또 우글우글 올라오고 뭔가 올라오고 괜히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일 당하면은 아, 왠지 쌤통이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진짜로 용서를 한 마음인가 그걸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분노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할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옥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네, 채우를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여기서 교훈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으로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 알려졌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비유에 따져서 이 왕의 백성이면은 그 백성의 특징은 궁휼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너 나 내 거 내놔 그러면서 용서를 못 해줬을 때 왕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결론을 내리죠. 너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찬가지로 한다.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마어마하죠. 네, 무섭기도 하고. 과연 내가 어느 사람을 온전히 용서를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용서를 하시는가?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진짜 누구를 용서했다 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서 기쁜 마음이라는 거죠. 형제를 자매를 보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괜히 꺼리끼다 저 사람 근처도 안 가기 원한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용서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되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하나님께로부터 큰 네, 은혜를 받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봐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 내용이죠. 주기도문 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 내용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분량만큼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30만큼 용서를 했다면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30만큼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용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김인호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땅에게 매인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다. 네, 묶여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분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네, 사단의 움직임, 사단의 전략 이런 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분별하고 배후에 있는 악한령을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취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네, 보복의 속옷 네, 취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원수를 보았을 때 네, 보복이 올라온다. 네, 분노가 올라온다. 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고 속삭이고 거짓말하고 그거를 갖고 생각을 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미워하게 만드는 원수의 전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원수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며 땅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여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하면은 나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특히 부부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면 참 별로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데 아내가 사모님이 저한테 뭐 한마디 하면 어? 하면서 왜?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판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에이 하면서 에이 오늘 아니라네 하면서 네, 네. 심지어는 아 교회 안 가 네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가 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를 보았을 때 아내의 잘못함을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죠. 사단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함, 나의 기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덜 죽었구나. 그런 걸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아내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 나의 상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쓴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쓴뿌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쓴뿌리를 만들고 다른 쓴뿌리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더 이렇게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내면은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용서는 그 상처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드라마를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드라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드라마를 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젊었을 때 데모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폐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경찰관을 만난 거예요. 그 형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사가 말하기를 내가 미안하오. 미안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그거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에너지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에너지가 없으면 나는 뭐가 돼? 이런 마음이죠. 남을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네, 우리가 자유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방식대로 또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네.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중보를 하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중보도 네, 그만큼 효력이 없는 거죠. 누군가 미워하면서 금식을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40일 때 40일 금식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미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네, 해보시면 알 겁니다.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진짜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때 한 20 며칠 날 된 것 같아요. 중반을 넘어서 그런 시기 때인데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판단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올라오고 또 미움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싸우면 싸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뭐 그러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 예물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형제와 묶임을 풀고 와라. 네, 용서한 게 없으면 용서하고 와라. 왜냐?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니까 그걸 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엔 네. 용서를 해야 대한 대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던, 그게 어느 세력이 됐던, 또 혹은 나라가 됐던, 정치 뭐 정부가 됐던, 네, 우리 안에 용서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방치하고 그냥 뭐 옛날 일인데 그 사람 이제 없어, 죽었어, 돌아갔어.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결법이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도 돕고 상대방도 돕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득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됐던 교회가 됐던 뭐 정부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그 대상을 용서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아공 아시죠? 옛날에 그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시절이 끝나면서 만델라 넬슨 만델라 분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풀려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통령이 되죠, 선거 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 첫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취임식에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취임식에 초청을 했어요. 왜요? 네,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질 거를 믿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먼저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뭘 시작했냐면은 진리와 화해라는 그 뭐라 그럴까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이 단순해요. 법정에서 그 백인 경찰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뭐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백인 경찰이다. 그리고 누구를 이제 과거에 구타를 했다.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내가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고백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탕감되는 거죠.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데 이걸 그냥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후로 2년 반 동안 이 운동이 계속 시작됐어요. 진행됐어요. 법원에서 2년 반 동안 남아공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그가 저지른 범죄를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화해해주고. 한 법정 심리에서 어느 한 경찰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경찰과 다른 한 경찰과 두 명이서 18세 되는 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이고 무슨 이유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총으로 쏴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로 태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후에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아빠를 아내 앞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 나무 이렇게 묶어놓고 또 그 살아있는 사람을 개솔린을 붓고 불로 태워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고백하면서 네, 용서의 운동이 시작됐고 화해의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아내, 그러니까 장남을 잃은 아내, 엄마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아내 있었던 거죠. 참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조용히 그냥 법원이 조용한 거예요. 너무나 이거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그 여자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보고를 듣고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이 아내 또 이 엄마 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경찰관이 남편이 죽은 자리에 가서 흙을 이렇게 모아서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래서 나의 남편에 대한 올바른 뭐라고 장사? 장례. 네, 장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경찰관이 나의 남편을 뺏어가고 또 나의 장남을 뺏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아직도 나의 가정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남아 있기에 이 경찰관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저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관에게 엄마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서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일어나졌다는 거죠. 이 여자분이 이런 요구를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법원에서는 Amazing Grace 그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은 그 찬송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벅찼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난 이제 끝났다, 사회생활 끝났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랑으로 나오니까, 용서로 나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기절했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새 세상 말로는 시원한 사이다?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계속 남아공에서 진행할 동안 정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 치유. 네, 상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남아 있는 그 미련이라든가 또 찝찝한 마음, 괜히 거슬리는 마음, 괜히 다가오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알고 또 경험하고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그 용서함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용서가 일어났다면은 그런 부정스러운 감동 감정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기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이 넘쳐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잊을 수 없는 광주 사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사람을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아버지가 되었던, 또 가족의 멤버가 되었던, 아니면은 또 그냥 아는 지인이 되었던, 교회 목사님이 되었던, 뭐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누군가라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작지는 않고 클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말씀은 여기서 마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를 구하죠. 그렇죠?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하나님 당연히 여기시겠지, 하시겠지, 또 그렇게 믿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아니한다면은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에, 저희 심령에 아직도 온전하게 용서를 못한 사람이나 뭐 세력이나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희가 온전하게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도 온전하게 용서를 받길 또 그것도 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저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저희가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진짜 어려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통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믿으면은 다른 분들도 용서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어쩌면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보면서 또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얼마나 큰 거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그런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를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믿었을 때, 또 광주를 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진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또 용납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진짜 그 용서를 통해 저희가 더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땅에서 매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땅에서도 풀어지고 또 하늘에서도 풀어지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진짜 즐겁고 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또 연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 더욱더 확장되고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광주 열방교회가 성전이 변화되고 또 광주 자체가 변화되고 자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드리는 오늘 제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또 저희도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합당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나의 형제를 용서하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